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몇 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우중에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모하여 모인 자들 정한 시간 전에 힘써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앉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이기며 역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며 우리는 약하고 환경은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지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늘 주셔서 그 교훈을 붙들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실 여러 교훈이 있어서 제목을 잡기가 어렵지만은 그냥 다 붙여봤습니다. 형제 사랑, 또 성결, 자족, 그리고 인도자 본받음 그 속에는 인도자 본받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있고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있어서 여러 교훈이 사실 나와 있지만은 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인데 그런 도시도 있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 말고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한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 힘들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온유와 또 질투심 같은 경쟁심 질투심 그런 것이 사람 속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죽이고 자기를 죽여야 돼. 예,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위치를 지켜서 위치를 벗어나서 무례히 행하는 그런 자는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성격을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또 성내지 않는다까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고상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보통 남녀간에 쓰는 사랑이라는 이 말은 그것은 이런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구인 가능성이 많은 욕구일 경우가 많은 그런 사랑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한 이 사랑은 이런 고상한 거룩하고 고상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 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물론 형제 사랑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로 해야 합니다. 그러죠? 사랑은 행위라, 선한 행위라. 2절 보십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은 형제를 사랑하면 손님 대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형제 사랑을 말씀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을 잘 대접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상대를 상대방을 대접을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대접받는 사람이 우리 그 원치 않는다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먹어도 편안하게 먹기를 원하지, 내가 거창한 대접 언제 해달라고 했느냐고,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할 때 참 대접이죠.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정성껏.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남에게 뭘 대접할 때 자기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을 절대로 대접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대접하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 들어 하죠. 정성껏 대접하는,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했다고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 그렇습니다. 돈은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했죠. 디모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라. 거기 보면 부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교훈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고 또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오직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 현재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뭐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형제를 사랑함, 사랑,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3절도 이어가는 거죠.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일도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형제들 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진짜 좋은 일이죠. 그가 추운 날 옷이 없을 때 가서 옷을, 자기 옷을 하나 나눠주든지, 또 옷을 사서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그에게 하는 행위라, 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여기에 형제는 주 안에서의 형제라는 말씀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명령하신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4절 봅시다. 자, 형제 사랑을 이처럼 교훈하고 또 주제가 바뀌어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전통 본문은 앞부분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명령형보다는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귀하며 잠자리는 더럽지 않으나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헬라어 대라는 헬라어가 나와서 이게 대조라고 할지 더럽지 않으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그것은 잠자리를 더럽히는 자죠. 결혼을 결혼을 더럽히는 그런 자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것과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셨던 아름다운 일이며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보면 끝에 부끄러운 말씀이 있죠.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의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결혼과 부부관계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모두에게 귀하며 귀한 일이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잠자리는 더럽지 않으나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본문에 그러나 대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 얼마나 좋은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결혼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또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인지 그 갈등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런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한다면 좋지요. 서로 좀 피곤할 때는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이 광야 같은 사람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은요 등도 가려워도 등도 못 긁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두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나 등이 좀 가려운데 여기 있죠. 예, 거기 예, 날개 쪽지 밑에 발에 그 옆에 거기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긁어줄 수 있잖아요. 또 혼자 살면은 뒤에 면도도 못할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뒤에를 면도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좀 잘 좀 면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 부부가 두 남녀가 친구와 같이 짝이 되어서 반려자가 돼서 서로 도우면서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간다는 것은 진짜 복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인꼬부부라고 하지 좋은 모습이지 서로 싸우고 갈등하니까 좋지 않은 것이지 함께 있는 것이 아 힘들어 같이 있는 것이 우리는 따로따로 살아야 돼 예, 별거해야 되고 또 무슨 요새는 뭐 혼인을 이혼은 안 하지만 어떻게 무슨 한다고요? 혼인을 끝내고 서로 따로 별거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예,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 부부의 관계를 원하시지만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것은 죄다. 이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죄를 짓는 사람이 선이라는 것이 있지. 선을 넘어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 그 죄인데 그러면 내가 너를 벌하노라. 그래서 벌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성관계에 대해 매우 조심하며 성결해야 합니다. 앞에는 형제사랑, 두 번째 우리 제목에 한 대로 성결, 성결을 이처럼 주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5절, 6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거기서 뿌리니까 거기서 다 나온다. 거기에서 예, 돈을 사랑하는 데서 음행도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또 살인도 나오고 예, 모든 그 죄악들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는데 안 주시겠느냐. 굶어 죽게 너는 내 자녀이긴 하고 내가 사랑하긴 하고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주기는 했는데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알아. 내가 모르겠다. 내가 굶어 죽든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인데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라고 그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또 먹으면 다음께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고 그 다음날 다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계속 먹어도 배고픈 그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시고 말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과 벌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물질 문제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믿음 생활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그 다음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이게 돕는 자, 헬퍼라고 해서 헬퍼.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자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 썩어지는 것들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꺾을 때 꺾고 끊을 때 끊고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 그 자리에 없네 하고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갈 길로 대마처럼 가고 말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또 주제가 바뀌었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혹은 인도하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종말은 좀 강한 표현이죠. 결말을 결말쯤은 저희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목사들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목사들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목사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또 성경적 설교, 즉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 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죠. 오늘날 은사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참 어떤 데는 어렵더라고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잘못됐어요 하면은 그 금방 깨닫지를 못하고 막 CCM 부르고 손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마치 옛날 굿하는 사람들이 한번 굿을 굿판을 벌려서 해야 그래야 시원한 것처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맹송맹송한 것처럼 교회가 전부 굿판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빠진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도 옛날에 은사주의가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한때 그랬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은사주의자들은 마음이 되게 교만해요. 대체로 내가 이게 대해보면은 마음이 자기는 아주 높고 슉슉하고 그냥 아주 다른 사람들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을 형편없이 낮춰보는 영적 교만이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덜어 느끼면 모두가 그런지 몰라도 많이 느끼는데 한결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읽질 않아.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그 은사주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강론하지 않고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예 그런 설교나 반복하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시오. 성경에 눈이 뜨이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거 추구하는 것이 그거 뭐가 막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은사주의는 한마디로 핵심이 감정에 있어. 사람의 그러나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지 감정만 가지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 확고한 지식에서 감정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도 있고 그리고 생활의 의지적인 결단에 있어서 행위가 수반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지정의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만 자극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 풋거리 하는 거지. 무당 풋거리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목사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삶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아직 미숙한 것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분명히 익숙해서 말씀에 대한 뭐 갖고 설교하는데 요새 목사들은 이것저것 내 자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우리 서정교회인가 어느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들이 설교 준비 안 하고 어디 돈 한 달에 얼마를 주면 매일 설교문이 딱딱 도착해서 그 설교문 가지고 설교한다 그런 얘기를 장로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고. 목사가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설교 다 본문 받아서 그럴듯하게 하고 교인들은 와 그것에 또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이 지경이 되고 그리고 목사는 토요일 날 탁구나 치고 앉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 이 지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영의 양식을 찾아서 그것을 전하려고 애쓰고 실패하고 또 애쓰고 실패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그게 자기 발전이 되고 바로 되는 거 아니겠는가. 목사가 세월을 흐르면서 신학교 3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목사가 성경에 익숙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말씀을 익숙해야 돼.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만 말도 바르게 하고 그 말 바르게 하는 대로 행위도 일치해서 행위에 흠잡을 것이 없이 그 행위가 틀린 것이 없다. 정확하다. 그렇게 돼야 하지만은 성도들은 그들의 바른 교훈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할 의무도 있죠.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성경적 교훈 또 성경적인 모든 행정이나 일들을 그들이 존중하고 그렇다. 그래야 되죠. 성도들은 잘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주의해보라. 그들의 결말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지 그걸, 아, 저 사람 참 진짜였구나. 아, 저 사람 좀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인 목사들은 바른 교훈과 삶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비한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돈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끝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더니 어느 날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서 예, 무엇으로 어떻게 됐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어떻게 나중에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 그런 것들은 있지.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진실하고 모범적인 목사들의 생애를 보고 아, 저 목사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신 거구나. 생애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8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더 여기서 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뭐 앞에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는 말을, 예수님은 진짜 목자, 목사, 목사라고 하기는 죄송하는 참 목자요. 참 인도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 우리가 존칭으로 선생님, 교회에서도 선생님, 교회 직분자들에게 님자를 붙이지만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다 형제 자매고 그렇게 처신하라. 자신을 겸손히 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의 선생 랍비는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또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가 그래도 뭘 지도자다. 지도자란 말 하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인도자,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세상 종말까지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 그는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본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으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뵙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9절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이라는 말이고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의미의 다른. 다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다른은 영어로 말하면 another라는 말도 있지만 strange, 다른, 예, 좀 이상한 것도 다른. 여기에 크세노스라는 말은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 다양한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이란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사이비한 목사들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런 자들이 너무 많죠. 사이비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자유주의도 그렇고 은사주의도 그렇고 신복음주의도 그렇고 모든 CCM도 그렇고 사이비한 자들이 일으키는 모든 운동들입니다. 그것들의 근원은 사탄과 악령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이비한 것이 득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심은 그에 관한 교리의 불변성을 보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가감할 수 없이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대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들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수없이 말했죠.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또 종의 비성경적 교회연합운동, 교회연합운동은 비성경적인데 이거는 오늘날의 바벨탑운동이다. 이런 교회연합운동, 자유주의도 수용하고 천주교도 수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이 교회연합운동은 그것은 오늘 현대판 바벨탑운동이 확실합니다. 또 성경 계시를 넘어서는 이단적인 은사주의, 은사주의도 이단이다. 왜? 왜 이단이냐?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지. 성경 외에 계시가 있으면 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경을 더한다고 말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단인 게 드러나니까. 그러나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만 성경이 성경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인데 네가 지금 말하는 말이 바로 그것은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쓸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걸 똑똑히 알고 말해. 그것이 이단이야 바로. 은사주의가 성경 계시를 넘어서는 이단적인 사상이고 종교다원주의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열린 예배니 CCM의 풍조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감정 위주의 그런 교회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설교가 빠져있는, 설교가 빠져있는 이런 풍조와 교회들 안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에 끌리지 말고 바른 교훈, 즉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는 매우 절망적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물론 저 안에서 절망은 안 하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 참 마음에 아 이것이 말세구나, 말세로구나. 예레미야 시대와 같고 미가야 시대와 같고 엘리야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닌가. 말세구나. 물론 교회 시대가 항상 밝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신성이 오늘 정통교리지만 신성을 주장했던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신성을 주장했던 그 인물은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종들은 그것은 외로운 싸움을 한 자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와 따르고 그러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너희를 존경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은 참된 선지자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있었지. 주님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에 끌리지 말고 바른 교훈, 즉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길, 건전한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 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성경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죠. 여기에 은혜로 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진리, 곧 은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관계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단지 음식을 먹는 교제가 아니고 음식 식탁 교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예배드리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도로 교통하는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강건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 마저 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다시 번역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고기는 그 제물 말이죠.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영문은 진영이죠. 캠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말하면 동네 밖에서 그 말입니다. 진영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능욕 주님이 받은 능욕 모욕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비난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모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레위기 4장 5절로 11절 6장 26절 30절에 보면 속죄 제물 중에 그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 성소에는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을 속죄 제물에 피만 뿌리고 제물은 거기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성소에 들어간 경우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것 전체를 진 바깥, 예, 진영 바깥에, 캠프 바깥에, 동네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라는 곳에서 불살라 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을 위한 속죄제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는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됩니다. 성소에 들어간 피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진 밖에서 불살라지셔야 했습니다. 캠프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진영 밖에서 캠프 밖에서 성 밖에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 모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모욕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비난과 모욕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모욕을 그의 모욕을 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동네 밖에서 살았습니다. 동네 안에 살지를 못했어요. 동네 안에 있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피하여 어떤 때는 중세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 직전에는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사는 유구노들은 산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거기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무서워서 안 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안 살고 저 공동묘지 옆에 가서 집 짓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라도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가겠다고 갈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미국을 건립한 초기에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그런 신념이었죠. 그들은 유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신대륙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가서 거기 그곳에 가서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러고 건너간 사람들이 필그림 파더스입니다. 처음에 그 초기에 미국을 건립한 그런 미국 건립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일궈서 지금은 미국이라는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만일 없다면 세계는 일찍이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이 온 세계를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서 아직 이만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금방 삼켰을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안 돼. 내가 공격 무기는 아니지만 방어 무기는 도와준다. 계속 방어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작은 나라가. 그래서 방어 무기를 도와주고 공격 무기인 F-16 비행기 몇 개 해서 그냥 모스크바를 폭격하게 해버리면 시원하겠지만 그건 안 돼. F-16은 안 된다. 장거리 미사일도 안 된다. 예. 그러나 막는 무기들은 도와주겠다. 그리고 엄청난 지금 EU가 돕는 것보다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마 더 맵값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우크라이나는 일찍 벌써 공산화되버린, 러시아에게 밟혀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미를 떠들어대는 좌파들은 너희들을 반미 하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니까. 차라리 반미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그렇게 얘기해.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어떤 소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 빨갱이는 싫어요. 우리는 왜? 그건 유물주의자들을, 그건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인데 내가 빨갱이들 동무 반동이요 빵 죽여버리는 그런 인권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하는 그 빨갱이를 나는 좋아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고난을 각오하고 모욕당함을 각오하고 걸어갔던 것이 초대교인들이고 또 미국을 건립한 나라 사람들, 그런 초기의 사람들이고 또 오늘 우리의 신념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대로 진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고난을 각오하며 나아가자. 각오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못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따로 저 산에 올라가서 따로 마을을 형성하든지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라도 예수 믿겠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간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나는 못 들어가. 예수를 포기하지. 그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신앙은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 내가 이 현실에 안락한 이 현실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겠죠. 내 집을, 내 월급을, 내 모든 환경 여건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예수를 포기하면 했지. 그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인도자요 참 지도자의 모습인 줄 알고 그 길을 내가 그 고난을 그 모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갈 것이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형제 사랑함을 실천해야 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결혼과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성결을 지켜야 된다. 결코 간음하거나 음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심판받을 죄다. 셋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겨 자족해야 된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에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질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기억해야 된다.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넷째, 경건하고 진실한 인도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하고 교인들은 그들을 주목하고 믿음과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 오늘날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죠.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비성경적인 교회연합운동, 성경계시를 넘어서는 이단적인 은사주의, 열린예배, CCM 등의 풍조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옛길 바른 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야 됩니다. 자녀들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은사주의 가든지 CCM 가든지 뭐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믿음도 없는 부모예요. 그거는요. 아, 교회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지.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이 아니지. 할 짓이 아니지. 이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뭔데? 예,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너는 지옥 가도 괜찮다. 그게 믿음인가 그것이?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럼 당신부터 믿음을 치워버려.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면 자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간곡히 안타깝게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 결혼과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고 성결을 지키고 돈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고 또 우리가 참된 목사들을 본받고 또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 모욕당한 길을 우리도 즐거이 각오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가 되라고 교훈하셨사오니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